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러한 계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찾아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경위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선택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많은 과정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주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내 마음, 내 뜻, 어떤 내 의지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참신앙은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그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어떠한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 말한 나의 그 내뱉은 말을 내 스스로 깨어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달라지고 사도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달라진 것은 정말 그들이 그 불같이 임하신 그 성령, 그 충만하게 하심 속에서 그들은 그냥 나가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여태까지 쓰지도 않던 그러한 그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놀랬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아, 이 사람들이 웬일이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뭐가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성령의 부으심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여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심하는 그것이 하루에 3천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천 명 사람들의 회심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찔림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서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어떠한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말씀대로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서 저 죄인들과 달라서 나는 의롭고 경건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내가 섬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가장 정말 큰 범죄를 한 거예요.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그러한 나다라고 한그 찔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 이러한 그 자체에 우리가 놀랄 일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 그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고 돌아왔는지가 우리가 오히려 더그 초점을 맞춰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3,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명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회심이 진짜 회심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회개했나, 뭐를 회개했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정력과 욕심에 어떤 바램이 있어서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범죄함과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고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고자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뭐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처럼, 그를 조롱한 것처럼 그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떠한 그 노력 속에서 되지 않는 원함으로 그리고 다름질로 되지 않는 그 벽에 그들은 다 부딪힌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결과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는 지금 우리들이 교회 가면 좋아요, 천국 가요, 뭐 구원받아요 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뭔가 세상 삶도 다 살고 그리고 나의 욕심도 채우고 그리고 천국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그 3,000명이나 제자의 수가 더했다. 그 제자가 된그 3,000명이 한 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스케줄이 생겼고, 그냥 뭐 성경 읽는 스케줄이 생겼고, 이러한 것이라기보다는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관계가 바뀌어졌고, 그들이 하는 일이 바뀌어졌고, 그들이 듣는 귀 기울이는 말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무엇에 내가 합의를 하는가, 어떠한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을 하루 종일 읽고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 반응을 했습니다. 그거를 놀래는 사람도 있었고, 아, 예수님이 어디서 공부도 그렇게 한게 아닌데 저렇게 정말 권위 있게 잘 말할 수 있나? 예수님에 대해서 통탄을 했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먹은 게 사실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네가 뭔데? 응?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오히려 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또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뭔가 그 책망하는 말씀이라 예수님을 어떻게인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들 분석했지 그 말씀이 내 양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양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먹으면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만 이들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각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들에게는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예요? 그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너희들이 거기에 거하면 되나니 성령은 참이라. 그분이 가르친 것만이 참이고 진리라. 그것에 너희들이 거하라.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생인 스승을 두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사도를 통해서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믿지 말래든지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성령께서 들어서 쓰시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무시하래든지 다 의심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그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도를 두시고 복음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스승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인지, 어느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통로가 된 거예요. 성령이 지금 회중들을 가르치는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그냥 회중 속에서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그 활동을 하시는 동안 쭉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은 사람들이고,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생활을 쭉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 같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뽑힌 마띠아도 마찬가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괜히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 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신, 키우신 그 과정은 그들이 다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요, 씨가 금방 되지 않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그래서 그날로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조차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삶, 그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좇는 그러한 삶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되어야지 됩니다. 말하자면 아기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영아는 영아대로, 뭐예요? 신생아는 신생아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걸어서 자라서 말하고 그 말이 분별력 있게 뭔가 생각하면서 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매일 젖 먹고 뭔가 배설하고 그숨 쉬고 그리고 또 자고 깨면서의 어떤 자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꾼들이고 방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다 서서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에 설수 있는 그 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를 살리시는 거, 하나님의. 물론 아기가 생겨나서 태어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면, 일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려면, 아기를 또 낳으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가 되지 못하고 아빠가 되지 못합니다. 자라서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연령, 그러한 연령까지 성숙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처음 지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탄생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그 120명 그 모인 회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성령님이 회중들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지체들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미 그들을 가르칠 자로,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들을 예수님은 이미 키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공생애 사역 중에 우리는 많은 그 기적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어느 면에서 중요했던 사역, 그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려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떠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완성시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분별력, 내 힘,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무지함을 가진 그런 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죄진 거는 거짓말했다든지 무슨 간음했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라는 그 찔림을 지금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수 되어서 내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것 삼아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내 내면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찔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죄졌고, 저 사람도 뭐 잘못했고, 이거 다른 사람하고 걸고 넘어지고, 아니 내가 사람인데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밖에 할수 없지 않냐? 뭐 이거 우리는 변명하거나 딴 사람 탓을 돌리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우리 스스로의 죄를 미화시키든지 아니면 얼버무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내가 그를 죽였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몰라서 잘못해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쳐봐요. 어떤 아이를 죽였다. 그럼 우리 그 부모 앞에 가서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지요. 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찔림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가진 애통함이나 그들이 가진 그 뭐라 그럴까, 정말 기가 막힌 그냥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는 그 찔림이 어느 정도의 그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은. 그리고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나인데, 용서를 받고, 그런 나인데 지금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 아들의 그 흘린 보혈이 네 죄를 위하며 그래서 너는 씻음 받았고 그래서 너는 용서 받았고 그래서 너는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아들의 죄 없는 그 아들의 의를 갖고 살수 있게 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저 사람들도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야. 너희들은 다 똑같아.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금방 모르던 사람이 식구가 되고 모르던 사람들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교제하고 같이 떡을 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교제나 그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바뀌어진 삶이 다 뭐예요? 지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오직 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했다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국 성경은 진짜 이게 지금 다한 문장이에요.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것처럼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하시고자 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지금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금 본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심이 기적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편들어 주시는 겁니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다 바뀌어졌죠. 사도들이 이제 완전히 그 담대해졌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매일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마음이 각각이었어요.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뭔가 갈등이 많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마음을 합해서 오직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가르치는 한말한뜻 되어서 지금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기사를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영적 권위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영적 권위가 누가 목사님이 더 있고, 평신도가 적고, 이런 우리들 사이에서 영적 권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권위라는 건 하나님의 세우심이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이게 권위가 있는 건데,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졌고,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고, 요새는 학교에서도 선생의 권위가 없어졌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권위가 없어졌고,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어떤 계급하고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선생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이 잘 자라는 게 선생들의 기쁨이에요. 그 선생이 제자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지. 제자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생이에요. 그게 스승이란 얘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모든 것을 다 하되 자식이 잘 자라고 잘 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지. 자식을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건 부모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식을 섬기는 사람이 지금 부모입니다. 그리고 왕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그냥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을 돌보라 했으면 지금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정말 그 양을 위해서 사시고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과 죽음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사역하는데 그 양이라는 거, 목사님들의 어떤 그 특수의식에 부딪힌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특수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뭐, 명수가 적어서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그런 것보다 그냥 한 식구가 서로 다 같이 섬겨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어떤 계급이나 권위나 그런 거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사회보다도 더 뚜렷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성창기는 권사님이 아니면은 닦지 못하고요. 만지지도 못하고, 또 강단 위에는 뭐, 장로님, 저기 아니면 청소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정도고, 목사님은 강대상 그단 위에 올라갈 수 있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은 말씀을 전해도 그 밑에 단에 가야 되고, 뭐가? 제가 그 한국과 이 이민교회의 그 교회들을 보면서 부딪힌 그 저로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아주 너무나 중요하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 목욕 제배를 하고서 그 뭐를 만져야 되고 뭐 이런 식 같은 거. 물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만, 그래야만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씻음받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그거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안수받은 것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 더큰 거예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지금 안수 받은 게 훨씬 더큰 권세로 그들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령을 받은 건데. 다만 엄마가 있어서 자식을 낳아서 젖먹여 키우듯이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을 가르치도록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먼저 선택을 받아서, 먼저 훈련받아서 지금 그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자들이지, 절대로 그것이 더 그들보다 뭔가 인간적으로 높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기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사도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저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기적기사를 이룬 거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하는 것 외에 뭐가 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상한 것을 고치고, 치우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정말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긍휼이 여기지. 그거는 이미 지금 가진 병이고, 이미 더럽혀진 거고, 이미 치우쳐진 지금 인생들의 어떠한 그 정말 상황이에요. 아프고 약하고 힘들어서 지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쳐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고 씻어주고 하는 그러한 지금 기적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 임재 아래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구나 하는 거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옷깃여미는 마음이에요. 방종하거나 버르장머리 없거나 아니면은 서로 나잘났다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 앞에서 싸우지 못하고 큰 소리 내지 못하고 막 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절제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천방지축인 것처럼 철부지가 철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구는 것, 그건 철부지입니다. 그건 진짜 뭐 어린애가 그, 저기 뭐야. 그날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알고 나니까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니까 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생긴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벌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불안함이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그런 거는 우리가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가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성숙함으로 가져지는 철이 들면서 가져지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잔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말하자면 그 두려워함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떠나지 못해요. 죄를 끊지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에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라도 경찰이 앞에서 도둑질 못 하잖아요. 도둑들을 불 환히 켜놓고 거울을 놓으면 그 도둑이 도둑질하기 어렵대요. 왜냐면 밝게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도둑질하는 게 어렵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내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모였다도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 것도 됩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게 더군다나 지금같이 바쁜 세상에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 이 함께 했다라는 거는 나의 삶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각 사람의 모든 삶의 기초가,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들은 물론 매일 그 회중들이 같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했다는 거는 실질적인 시간도 같이 했다라는 것도 돼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것내것 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새같이 형제의 숫자도 적어서 외아들 외딸이 많은 그러한 그 세대에는 물건을 공용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냥 같은 밥상에서 같이 먹고 물건도 내리내리 같이 쓰고 뭐 수건도 같이 쓰고 비누도 같이 쓰고 다 같이 쓰는 거 그냥 당연해요.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살 때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각각 애들을 방을 주고서 키웠지만은 미국에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방 하나에 아이넷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방 하나니까 침대 놓을 자리도 없고 그냥 바닥에다 네 아이를 다 재우는데 정말 큰 아이가 어떻게 해서 발길질 하면 밑에 아이가 코피가 나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데 아이들이 조금 이제 벌써 그때 미국에 왔을 당시에 막내가 6살이지만 큰 아이는 1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 들어서고 뭐 하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는 불을 켜야 되고 하나는 자야 되고 뭐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러한 속에서도 그한 방에서의 뭐 생활의 룰을 서로가 양보하면서 서로가 지키면서 해야 이게 지금 같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난민촌에 있는 그 중동의 난민촌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비가 새지 않는 맨날 천막에서 비가 새가지고 비가 새지 않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소원이라 그래. 배고픈 사람이 떡한 덩이가 소원이듯이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갖고 있고 더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도저히 그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얼마나 많이 내 것을 그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갖고 있는 것.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히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통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 거를 너는 쓰지 말고 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모두 함께 써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프라이버시가 침범당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사랑은 예의가 있어서 남의 거를 그냥 침범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것으로 준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몸이 각각이에요. 생명도 각각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나 우리의 생명, 나에게 필요한 나의 어떤 생존과 그리고 나의 삶을 필요한 그 사람만이 가져야 되는 절대로 공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통용한다는 거는 물건입니다. 무슨 남편을 통용하고 아내를 통용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냥 집도 각각 있는 거알 수가 있고 가정도 각각 있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물건들은 우리가 통용해도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거기에도 내 거니까 다 하고 어떤 사람이 약을 통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약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런데, 저, 한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을 10명이 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가지면 10명이 사는 게 아니라 20명도 살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든지 그런 거는 쓸데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빼고요. 그리고 훨씬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분업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뭐를 이렇게 만들 때에 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열 사람이 분업해서 만들면은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의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드는데 열 사람이 만들면은 한 사람 몫으로 열 사람 거 만, 열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한개 만든다면 열 사람이 10개 만드는데 이걸 분업을 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면은 20개를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모든 거를 지금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각 필요에 나눠서 따라주면 남는 자도 없고 모자르는 자도 없게 서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부모에게서는 자식들에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거돈 계산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것들 나눠주면서 서로가 다 편안한 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자식도 잘 되고 저 자식도 잘. 근데 형제만 해도 이게 잘안 돼요. 내거니거 있고요. 그게 서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아버지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러한 순종함과 헌신함이 없으면 이게 친형제라도 잘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것이 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걸로 나타나나? 지금 성령이 사도들에게 그 120명에게 임했더니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모여진 그러한 새로운 제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120명의 그 성도들과 지금 성령께서 모아주신 그러한 그 새로운 제자들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지금 여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3,000명이 있었고 또 거기에 12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47절에 보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니까 몇천 명의, 삼천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그들이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인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지금 보게 되는, 그리고 그거를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물건 통용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재산을 그냥 같이 나누는 거였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남겨두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자들에게 지금 더불어 같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사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욕심도 아니고 또 어떠한 자기의 노후에 대한 불안함도 아니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줘야잖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그 열매로 나타난 그 모습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지금 팔아가지고 쓰지 않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하루 이틀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걸 지켰다.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님하고 지켜져야 다른 사람하고도 지켜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 자기가 못 지킨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성령의 그 지켜주심 속에서 각각이 살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너랑 나랑 한 마음 되자라고 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지켜지지를 않아요. 너랑 나랑 같이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해하면서 뭔가 살지만 그것이 안 지켜져서 그것이 더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웬수야 하면서 사는 거라고. 자식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 그거는 마음이 함께 한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붙잡힐 때, 지켜질 때, 우리 사람이 몇천 명이 모였던, 몇만 명이 모였더니 상관없이 거기에 한 마음이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주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분의 마음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뭐랄까, 기도의 결과예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한 그 기도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지 말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숫자는 아니에요.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몇천 명씩 몇천 명씩 모여주셔서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가 거대화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흩으세요. 핍박이라는 거를 통해서 흩으시지만 그 흩어진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지금 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의 실체를 가진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몸, 튼튼한 몸, 건강한 몸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약한 자고, 아무리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자의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거긴 그 사람의 몸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체들이 지금 같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지체 없이 살 수가 없고 지체 없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나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모두가 나의 식구요, 나의 지체요. 나는 그 중에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잊지 않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첫 교회에 그 출발을 하시는데, 그 출발에서 물건을 공용하고 재산을 팔아 나누어서 그들이 서로 삶 속에서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전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갖고 더불어 사는 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가 막 열심히 하는데 서로 물건을 공용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 사니까, 서로 돕지 않으니까, 서로 통용하지 않으니까, 서로 보살피지 않으니까, 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 머리 박고,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뗀다. 식구들이 화목하게, 식구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한 밥상에 같이 있다. 식구라는 게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인데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같이 떡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로 살리셔서 은혜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나의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서 사는 그러한 정말 복되고 귀한 삶을 내가 어쩌다가 살게 됐는지,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가능해진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지금 내게 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이런 내가 다 빠지고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냥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놀랍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뭐예요? 지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굶는데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데, 어떤 정말 비천한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다니. 인생이 정말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조그맣고 비천한 그 문제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였는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정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기쁨과 순종함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은 실질적인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물건을 통용하는 그 마음. 저 사람이 내거 써도 되고 지금 남의 거 써도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거로 갖고 있던 것을 같이 써도 되는 그러한 그 형제들에 대한 정말 나의 담을 부시고 나의 벽을 부시는 일. 그리고 내가 없는 거저 사람이 재산 팔아서 소유 팔아서 나를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이 남과 나누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나누는 삶.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 나의 자랑, 나의 힘, 나의 어떤 불안함을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러한 삶.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뭐예요? 마음 있는 곳에 거기 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제일 귀히 여기니까 돈을 내놓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주머니를 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데 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내놓으라고 안 했습니다. 또돈 받아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는 부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두 주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는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려면은 뭐예요? 돈을 위한 지금 하나님을 주인, 저게 종 삼는 거예요. 도구 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쓴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지금 돈을 섬기며 부를 섬기며 하나님을 우상 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지금 의미거든요. 그 과부 두푼 내놓은 그 헌금통에 집어넣은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그가 생활비 전부를 내놨다 그랬어요. 그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지 이두 푼이 아닙니다예요. 그에게 있어서 두 푼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니, 두 푼이니까 실제로 그게 뭐별큰 돈이 아니니까 내놓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때 말하자면 만 원을 가졌을 때 1,000원 십일조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을 가졌을 때 100만 원 십일조 하기 어렵고요. 점점 단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100만 원 십일조 했다지 하나님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 내돈준 것처럼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내거 나간 것처럼 계산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면서 음식을 기쁨과 순전함으로 먹었다. 그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런 가정생활이 거기에서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의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싸움이 없었어요. 비교 경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화목했어요. 가정에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사랑이 넘쳤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도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 없이, 부족한 사람 없이, 또 거기에서 내거 하면서 쌓아두는 그런 거 없이, 남들이 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지 못하던 그거를 지금 성령님은 담을 부시고, 실제로 너와 나와의 담을 부시고, 모든 열방과 열방의 그 민족, 그런 담을 다 부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때 그걸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삶을 살게 했더니, 아, 저 사람 점점 더 이상해졌어. 뭔가 그 사람의 삶이 더 딱딱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가시 같아지고, 더 뭔가가 좁아졌어. 그거 아니에요. 더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순전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 보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 그랬는데, 예수님 증인 되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예요. 우리가 비춰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화목제물이 되고, 그 우리의 거룩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소금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어주는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에 그러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 본위로 가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도록 뭐예요?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사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기 위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보이며 빛을 발하며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입니다. 빛도 나에게서 바라면은 직진하는 그 빛의 성질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서 가까운 사람부터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 안에 불을 켜놓으면은 방 안부터 비추는 거거든요. 소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녹아져야지 다른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들부들하게. 아니면은 썩지 않게.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거를 믿고 따랐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천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똑같이 성령으로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출범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교회나 지금 교회 생활을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수도 없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틀렸 뭐가 결여됐고, 뭘 지금 괜히 잡고 있나?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를 막고 있고 뭐가 우리에게 지금 문제인가를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점검해요. 그리고 정말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위에서, 내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아까 성전 얘기할 때내 머리가 주님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요. 운행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 그러한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안에서 섬기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모아주시고 스스로 성령님이 사랑으로서 세워나가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문 열고 사람이 문 닫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부실 수 있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교회. 그 속에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 속에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 있고, 행복한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있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더불어 사는 하나 되게 하심이 삶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있고, 그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성령이 그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정말 다시 또 엎드려 빕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그 착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